예, 오늘 말씀 같이 함께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오늘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입술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휴가여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못 나누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었죠. 지난주 중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안식년 사역을 하는 중에 안식년을 맞아서 교회에서 배려를 해서 얼마간 이제 쉬고 오셨는데 어떻게 교회 복귀를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잘 했다고. 그런데 한번 쉬니까 계속 쉬고 싶어서 죽겠다고. 근데 그 말이 남 얘기 같이 들리지 않더군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몸은 휴가에서 돌아왔는데 정신이 아직 안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름 중에 여러 곳 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정신을 두고 오신 분이 있다면 지금 빨리 제자리를 찾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과 또 뇌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마쳤죠. 요한복음 1장을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하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결국 그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적어도 한두 차례 이상은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은 무엇을 강조점을 두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흐름과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기적을 행하신 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왜 하필 처음 기적이 예수님은 술을 만드는 기적을 하셨을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런 술, 담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항상 대두되죠. 그러나 술, 담배 문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당락이 결정되거나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 마음 좋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그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술 담배를 잘 하시면서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왜 성경에서 더 크게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 저는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뭐 전혀 죄책감이 없이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물어온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제 입장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이유들을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단번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없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절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과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어려울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금주, 금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진 노력과 방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늘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절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숙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다라는 그 내용이 초점이 아니죠. 이 포도주가 등장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요, 축제의 상징으로서 잔치 때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누었던 내용을 먼저 잠깐 상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요한복음의 1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요한 사도와 세례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어떻게 호칭했는가의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내용 속에는 단순히 그가 누군가라는 그 이름이나 그의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가 하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가운데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모친과 모든 제자들이 함께 참여를 한 거죠. 근데 그 포도주가 그 잔치에 떨어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먼저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이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여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퍼스널한 릴레이션십 속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공식적인 어투로 그 어머니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길래,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십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보고 이러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투나 뉘앙스를 볼 때 이 마리아의 요구에 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구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야말로 이 사건을 우리가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구절에 집중해서 이 구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게 묵상하시고 파고 드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부분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예전에는 그 목욕탕에 자주 가기가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욕은 연중 행사처럼 여겨졌고 가는 것이 또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때 누군가 뭐 목욕할 때가 되지 않았냐, 너 왜 목욕 안 가냐 그러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때 아직 그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만 7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7장 30절. 7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8장 20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때가 언제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12장 23절 1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예, 16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마지막으로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는 어느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때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했던 걸로 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뇌에는 온전히 그때 십자가를 지실 때를 염두하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명과 그 때를 예수님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은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요구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지는 유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뭐 어떤 유익을 가질까요? 사람들로부터 이목이 집중되겠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겠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얻으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 영광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어려운 문제에 닥쳐서 즉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온 것도 아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부탁해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사건,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첫 번째 기적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피장파장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똑같은 결과를 이루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을 얻어서 했든 아니면 다른 뜻으로 했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기적사건을 보는 시각과 각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즉시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저 사건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그저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서 오셨고 지금 그 첫 발을 어디를 향하여서 내딛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 기적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그렇게만 기억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다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진짜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처음 생애 공생애를 맞이하여서 처음 가지는 그 기적 사건에서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첫 발자국을 내딛으시는 사건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음과 고통과 그 십자가의 험난한 길로 들어서는 시작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미러클. 물론 NIV에서는 미러큘러스 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원어에 가깝게 그 번역한 성경을 보면 어테스팅 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러클 그러면 그저 기적적인 사건,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가지는 의미와 그 메시지에 더 큰 관심과 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모든 행동과 그가 이루시는 모든 기적적인 내용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 단순한 능력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에 대하여서 반응하시는 상반된 태도를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죠. 그건 뭐 어렵지도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에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나중에 가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또 사단이 네가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칠 것이 아니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거절하셨던 주님이 나중에는 바다를 걸어서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상반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일까요? 앞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디까지나 나를 증명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행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죠. 뒤에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으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볼 때 그 전체적인 사역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분히 나의 소원과 욕망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과 수단으로서 신앙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이유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유업을 나누는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분으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언제나 있죠.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거나 중심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근본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내용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더욱 거룩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또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나 정답이죠. 이것만큼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던 기대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그가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죠?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그렇지 않도록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막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와 어떻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은 옳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그가 가신 길이 어떠하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그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며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 떡이나 얻어먹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위를 서성이는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편함을 위하여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길,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사신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삽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의 편함과 나의 성공과 나의 원하는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서만 인생을 사시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앞에 우리의 그 가는 길에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신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러나 나의 현실적인 문제, 당장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포도주가 없으니까 빨리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거를 주시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생색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제 또 시기가 돼서 이제 가을에 제자 훈련 이제 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받지 않으려고 버티려는 사람과 항상 영적인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싸움과 그 훈련의 자리로 가는 일에 있어서는 외면하고 관심 밖에다 두고 우리는 언제나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외치기에 바쁜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나 그런 뭐 겪는 일입니다만 제자 훈련을 안 하면 육체적으로 편한데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마 여기에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반을 하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싸워나가고 승리할 수 있을까를 그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어떤 풍성함과 또 영적인 흡족함이 있고 영적으로 어떤 성숙의 단계를 가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없으면 언제나 나태해지고 널브러지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과 칭송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지는 모든 성공과 평안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첫 번째 표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사시는 첫 표적인데 그 첫 표적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걸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첫 걸음부터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편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 주오실 때 되면 또는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그때 돼서 조금 더 뭔가를 하자, 오늘 할 일을 내일 따따블로 하자,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일이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